저희가 전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전도서 이제 두번 강의를 했고,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한번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맨 앞에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맨 앞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선포자 혹은 전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전도서 이렇게, 성경이 중국말 성경에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선포자 아니면 선포자가 전한 말씀. 여기 나오는 선포자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문학, 특히 전도서 같은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좀 구조를 파악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구조. 그래서 제가 전도서 시작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구조를 나눠 볼수 있다. 1장에서 2장에는 인간의 문제를 솔로몬이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왜 이렇게 삶이 헛되냐? 삶이 무미건조하고, 사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밖에서는 이게 헛되다는 거죠. 그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낸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데, 본인 자신이 지혜롭다고 그러고 살아봤는데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하고 싶은 모든 걸다 해봤는데 재물도 헛되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죽는 게 너무 확실하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이런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1장하고 2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이 이렇게 그네 가지 문제, 이네 가지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헛된가? 재물이 왜 헛된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헛된가? 결국은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좀 깊이 심도 있게 이제 의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이제 12장에서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한네 가지 정도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마다의 다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도, 제가 아마 오늘인가 문자를 좀 드렸죠. 어젠가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보고할 그런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석에 우리가 가서 설 날이 있다.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살면은, 그러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그 문제들, 이런 것들에 좀, 뭐랄까,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을 가서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다 하고는 그냥 곧바로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장 2절부터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안고 있는 절망적인 딜레마, 이 문제를 솔로몬이 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 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거하게 될땐 너무나 절망적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영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2장에 가서는 이러한 그 삶의 수수께끼를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내가 혹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이런 걸 추구하면은, 그러면 좀 이런 헛된 삶이 좀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역량 하에서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참 가서 2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4절에 내가 나를 위해 큰 일들을 벌였다. 그래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세우고 정원들, 과수원들,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 그렇죠? 물 연못, 물 있는 그런 연못 등등 해서 이게 다 지금 복수로 다 이게 표현이 되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연못도 수십 개 만들고 나무도 수천 그루 만들고 뭐 악기 다루는 사람 뭐 등등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 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영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또는 어느 누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인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모든 걸 다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여기 보면 해 아래에서라고 한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의 욕구를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아내를 천명이나 두고 이렇게 우상숭배까지 해보고 뭐 별 일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헛되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해보고 뭐 모든 것들 요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쇼핑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쿠팡에서 다 배달해주고 그렇죠. 요새 보니까 또 아마존 미국에서도 그냥 하면은 다 그냥 이쪽으로 다 배달해주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또 스포츠 요새 또 이제 월드컵 한다 그래서 다들 이제 보시고 하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여행 다니는 일도 20, 3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조금 돈 모으면 온 세상 돌아다닐 수 있고 기분 전환거리들도 지금처럼 많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솔로몬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에도 적용이 된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를 깨닫고 순응하는 사람, 그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인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행복,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잡았어요. 인간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뭐 70년이든지 80년이든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80년이고 70년 동안 사는 그동안의 어떤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의 총주제, 총주제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총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걸 누려보고 그리고 내리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뭐 미세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그런 삶, 시기, 때,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3장의 전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젊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표출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장막절은 그 전해 9월경에 장막절은 한 7월 정도에 이제 지키는데 그 전해 9월 정도에 이렇게 파종을 해요. 씨를 다 뿌려요. 그러고선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모든 거를 이제 거두어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이런 걸 지키면서 7월경에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장막절을 지킬 때 전도서를 읽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뭘까? 그 1년 동안 어떨 땐 뭐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1년 동안 거기는 농사 짓는 거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안 올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1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 때가 되면 하여튼 1년 동안 자기 손에 들어온 걸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절이라는 그런 그 시즌에 전도서를 읽도록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그걸 이제 세워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좀 경고를 해라. 그건 뭐 어떤 경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경고를 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30년, 40년, 제가 뭐 10살 때 50년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점점점점 확률적으로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유한 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21세기에 사는 한국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라. 그 경고는 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주제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고 그러고서 이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떨 땐 기쁨도 주시고 어떨 땐 슬픔도 주시고 그렇죠.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다. 이 생각을 가져야 인생에서 정말 만족과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열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가 늘 사용하는 메인 아이디어 부는 전도서 제가 사실 여기 전도서 3장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장이기도 해서 로크맨 목사님 주석도 좀 보고 매트 헨리도 좀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3장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장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3장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요. 짐승. 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매미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 인하대학교에는 여름에 매미가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근데 그렇게 울다가 며칠 있으면 다 밑에 가면 다 떨어져서 죽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인간의 삶이 매미의 삶하고 똑같은가. 똑같은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 소, 돼지, 말 같은 그런 짐승의 삶하고 똑같은가. 매미, 잠자리, 뭐 이런 곤충의 삶하고 우리 삶이 똑같은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짐승이나 곤충의 삶하고 똑같다면은 그럼 우리가 사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죽고 그러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좀 하나님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를 아름답게 마련해 주시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의 쾌락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솔로몬이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초점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장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그냥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연력학을 이제 가르칩니다. 아, 연력학을 이제 예전에 이제 가르칠 때는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졌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 뭐 20년 전에는 그냥 1학년, 2학년은 노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과대학에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3학년, 4학년 돼야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2학년 연력학 이제 들어가면은 뭐 2학년 거의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해요. 신경 안 써요. 뭘 가르치는지. 그냥 일단 군대 다녀온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이제 제가 노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책도 이제 영어 책이고, 노트도 이제 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면, 맨 앞에 솔로몬의 이 Ecclesiastes chapter 3 이렇게 해갖고 1절부터 그 다음에 여기 8절까지를 영어로, 영어 노트니까 거기 쭉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첫 시간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다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어떤 유명한 왕의 이런 말씀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를 안 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끝부분에 제가 A time to study, a time to not to study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한 분, 솔로몬은 또 알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학년 때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하면서 이제 전도서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때가 있다. 아,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과 때에 대해서 아마 1절부터 8절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 아마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시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아름답게, 그리고 또 고상하게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여덟 구절로 인간에게 주어진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이걸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끝에 가면 짐승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행복과 이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2절부터 이제 8절에는 총 7절, 7절이 있는데, 각절에 두 개씩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 나와서 총 14개가 나오고, 때로 따지면 28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28개가 이제 나오게 돼요. 왜 이런 거를 솔로몬이 다 나열했냐? 이게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 이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그 특징, 이런 거를 이제 28개의 때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때, 시기,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런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솔로몬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가서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새 산화조절해야 된다, 뭐 낙태 이런 거 안락사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이 다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 낙태해서 죽는 아이도 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시편을 가서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콩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veins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콩팥 주위에 내장 장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콩팥 주위에 내장 장기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수태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엄마 뱃속으로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만드신다고 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 이게 영어로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I will praise thee 이렇게 써놓고는 for, 왜냐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and marvelous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earfully,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을 보고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 사람이. Wonderful, 놀랄 정도로, 기절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었다는 거죠. 영어로 이해하면 더 멋있어요. 예, 네, 더 멋있어요. I am fearfully, 그렇죠? And wonderfully made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썼는데, 예,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체계, 염색체가 어쩌고 뭐 막 이야기하고 뭐 제놈, 우리말로 이제 개놈 무슨 맵이 있다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모든 것, 수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장기가 형성이 되고 염색체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고 쓰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다. 근데 그걸 때가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 하나하나까지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이제 죽는 거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늘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이게 잘 써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서전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들었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젊으면 다시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기필코 내가 노년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이는 지금 젊지만 가능한 한 젊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날수를 세는 거거든요. 가서 보면 1절에 또 심는 거 뽑는 거, 유대인들은 이제 농경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다 뿌리고 거두는 거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춘수를 해요. 아니면 하수, 여름에. 여름에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추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우리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제가 수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고 뽑고 이런 거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그 옆에 이제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65편 참 좋아서 이것도 그냥 제가 시간이 가도 좀 읽겠습니다. 65편 9절에서 13절. 주께서 땅을 찾아오사 땅에 물을 대시되.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거죠, 이게. 비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풍요롭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해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우리가 모든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내가 다 심고 내가 뭐 다 이렇게 해초 제거하고 내가 이제 다 수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곡식을 주시는 거다. 수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주께서 땅의 이랑들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들을 자리잡게 하시며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나니 주의 행로들이 관을 씌운다고 하는 건 왕이 되는 것,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한 해 한 해에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주의 행로들이 주님이 다니시는 그 길들 여기에서 기름진 것이 떨어지고 광야의 초장들과 이런 것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들이 많고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무가 푸릇푸릇한 게 그게 기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푸르르게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초장들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외치며 또한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심고 뽑고 모든 수고를 우리가 해도 이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이고 어떨 땐 죽여야 전쟁이 나면 명령대로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있고 어떨 땐 고쳐야 되죠. 어떨 때는 이제 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 개 같으면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되면 개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불쌍해서 데려다가 이제 죽여달라고 이렇게 수의사에게 이야기, 미국 같으면 되게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15년이 그 동안 지내고 너무 개도 뭐 암도 앓고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 그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의사에게 죽여달라 그러고. 우리는 뭐 쥐다, 뱀이다 하면 다 죽이잖아요. 이런 거 죽일 때가 그렇게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신다. 병고침을.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기적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려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는 이런 것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어떤 건물 이렇게 오래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짓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 1900년대 이런 때 무슨 스타디움이나 이런 거 이제 지어놨는데 이제 뭐 세상이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야구니 뭐 이런 미식 축구니 이런 거 하는 거 하려면은 그 사람들 다 수용이 차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차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 옛날 건물 허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다가 훨씬 더 멋있게 주차장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제 눈으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겁니다. 4절 가서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뭐 같은 거를 이제 두 번 반복을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다 겪고, 예, 그래서 울고 웃으면서 이제 사는데,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있다. 5절 가서 보시면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돌들이 많습니다. 돌들이, 특히 작은 돌들이. 그러면 농사를 짓거나 뭐 경작을 하려면 돌들을 치워야 된다면 치워야 될 때가 있고, 전쟁을 하거나 또 성벽을 짓거나 이렇게 하려면 돌들을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껴안는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가서 보면 누구 만나면 이렇게 껴안잖아요. 예, 얼굴도 비비고 키스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껴안을 때 그거는 만나서 그냥 지금 우리 식으로 안녕하세요 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구니 뭐 이런 것들 얻을 때는 지켜야 되고 얻을 때는 버려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뭐 여러 가지를 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7절 가서 보면 찢을 때, 그 다음에 꿰맬 때, 침묵할 때, 말할 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찢는 거는 뭐하고 산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에 닥치면은 옷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옷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꿰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이제 그 지나고 나면 옷이 한 벌밖에 없어, 거의. 그럼 어떻게 다시 꿰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 political correctness 해서 그냥 좌익들이 모든 거 다 점유하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말을. 그렇죠? 이럴 때쯤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거는 한번 욥 사건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욥에게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데,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늘어놓는데 그게 다 헛소리라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절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아, 사람이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과 제가 금방 뭐 싸울 때도 있고 싸움을 멈출 때도 이런 거 다 아는 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데, 자, 미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때. 요새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 와서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워해야 될 때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스폴전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은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2장 6절 이런 데 가면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성직자 계급체제, 교회 안에 이런 걸 형성해갖고 그래서 뭐 평신도가 있다 그러고 뭐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그걸 미워한다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니까. 시편 119편 10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기록해요. 그럼 거짓된 건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합니다. 머릿속에 헛된 생각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허황된 거. 그건 내가 미워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것들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준은 간단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나도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낙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그걸 미워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8가지 이제 때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예를 들자 그러면 뭐 몇천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때가.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생의 이 모든 때, 지금 28개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형제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이게 다 조화롭게, 가장 조화롭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순응을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절대로 뭐 숙명론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자유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초점은 이 헛되고 헛된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예, 이게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때 이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순응하면서 할 때 그때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4절은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자신의 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사람에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건 이제 1장 3절을 반복한 거고, 10절에 또 가서 보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가운데서 단련받게 하셨다. 이 내용은 1장 10절을 이제 반복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썼을까? 해산의 고통.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 쓰라린 그런 고통이 있다. 아마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고대 시대는 그렇게 이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트러베일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트러베일이라는 그 단어는 해산할 때 겪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아주 번역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의 생명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쓰라린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련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몸도 계속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제 처가 이 책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이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제목이 이제 고난, 영어로 suffering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폴 트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불면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아마 2014년인가 왕성하게 목회 활동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살도 빼고 말 그대로 요새 피트니스가 이제 다 되고 이래가 그냥 왕성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투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이 이제 생기게 돼.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수술을 6번인가 받고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신장병을 앓고 이렇게 해서 투석을 받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가르친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읽었어요. 그런데 미리 매를 맞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사에 이제 100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좀 오셔서 구매해 가시고 건강할 때 좀 덜 아플 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자만심에 빠져서 내일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난 무조건 다 건강할 거야. 80세, 90세까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분도 그렇게 하면 살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느낀 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처절하게 느꼈다. 처절하게.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난을 겪은 분이 이제 직접 이렇게 펜을 들고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설교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목사고 그런데 신장병을 앓고 투석을 앓고 하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 아이고 뭐 잠 못 자고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 인생이 이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이걸 통해서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단련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 이 저자도 비슷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근본적인 문제가 11절에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 이런 걸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끈하게 아름답게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죽을 때가 돼도 죽지 않으면 얼마나 사실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 염려, 고통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갖고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인생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한다. 여기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셋했다는 거예요. 셋. 셋이라는 걸 어디다 갖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걸 셋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세상을 딱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 생각만 하는 그런 존재다. 원래가 하나님 밖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이나 NIV나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해갖고 이제 좀 혼동에 빠지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나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 안 찾잖아요. 왜 안 찾아요?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 그게 킹제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보물이에요, 이게. 요한 1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기다 해놓았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고 그래서 요한 1서에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게 딱 맞죠? 이게 딱 맞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맞게, 나한테 가장 알맞게 저 같으면 지금 나이가 이제 만 63세가 넘어가면서 지금은 잠도 못 자고 좀 이런 거 거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내내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요새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잠 때문에 고생하고 뭐 그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고 뭐 좀 약을 좀 먹고 자야 되고 이럴 때도 그냥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단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어쨌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그냥 계속 컴플레인 이거 불만으로 내뱉으면 삶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서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 좋은 잠을 주시리라고 믿고 잠 못 자면 또 그 다음날은 잘 자리라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순응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그래요? 세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는 것이 이게 대다수 인간의 문제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이제 가서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기쁨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2절 이야기예요. 2장 24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5장을 읽어줬는데 5장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솔로몬이 몇십 년을 살고 중요한 걸 발견했으니까 주목을 한번 해봐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할당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땐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떨 땐 즐거움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순응을 하지 않고 그러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유명한 생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들어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집을 항상 밝게 유지하겠다. 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밝은 상태, 어둡지 않게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삶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라고 그냥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하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4절에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누구에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무엇인가 알아야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이 하늘나라 가는 데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도 효력이 있다.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을 단념할 정도까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며칠 더 가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선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나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땐 죽음의 선고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불평불만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고 이런 말씀을 읽고는 더 이상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이제 하게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짐승의 삶이나 곤충의 삶보다 나은 그런 삶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원하다. 두 가지. 하나, 우리의 구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이게 나오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15절에서 22절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걸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며. 여기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신장 이게 해서 투석 받고 이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지경인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온 세계 돌아다니며 말씀 전한다고 스케줄이나 꽉 차 있는데 1년 365일 갑자기 병원에 들어놓아갖고 2주, 3주 움직이지 못하고 진통제 맞고 이러고 있는 걸 이거 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한 거죠, 본인 자신이.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 아, 이게 인간.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현실로 내게 닥치는구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하면서 15절은 1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한 겁니다. 자, 15절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것들을 요구하신다. 16절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불공평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해.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 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재판할 때는 반드시 공의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가 있어야 할 것 거기에도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니 도대체 이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도대체 사회에 그냥 완전히 기생충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 거기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사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 대적하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17절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8절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해 이르러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그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악인들이 나중에 흰 왕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거기 껍질이 붙어 있잖아요. 겨가 붙어 있고 알곡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키즈를 이렇게 해갖고 쭉정이를 이 겨를 떼어내잖아요. 여기 드러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알곡과 그 다음에 껍데기 겨를 가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악한 자들이 나는 결국 짐승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9절 이런 데 가면 너희는 지각이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짐승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진짜 짐승처럼 돼서 그렇게 그냥 온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던 그 유명한 그런 왕이 일곱 때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7년인 것 같아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세상에 돌아다니며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고 사는 그런 일하고 하나님이 다시 깨달음을 주니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19절, 이제 20절은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저거 짐승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사람이든 짐승이든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신중하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읽고 나서는 사람하고 짐승은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인간은 짐승이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그런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 다 죽여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요점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죽는다고 하는 측면.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똑같다. 근데 사람의 삶과 짐승의 삶이 똑같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들어있고 짐승에게는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딱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죽는 거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 부활한단 말이야. 짐승이 부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성경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죽는다고 하는 거는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몸에서 이제 분리가 된다. 자, 근데 인간과 짐승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죽을 때에도. 사람의 영은 12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7절 가서 보시면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영이. 그거는 하나님께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의 영은 가서 보니까 땅으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얘기야? 소멸되고 만나 짐승은 그거 죽는 걸로 끝이 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가서 보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다 영으로 돼야만 숨, 영 이게 똑같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우리 이제 흠정력은 사람의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근데 개혁성경, NIV 이런 개혁성경에는 NIV는 아마 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개혁성경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고. 그래서 한번 가서 여러분 개혁성경 가서 한번 제가 적어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개혁성경 이후에 나온 개혁 개정판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 그래서 거기 혼 옆에 가면 이렇게 각주 1번 이렇게 써놔서 1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1번 각주를 가서 왼쪽에 가서 보면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 0. 히브리 말로는 원래 0인데 우리 번역한 사람들이 도저히 샤머니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짐승에게 0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본문에는 혼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직하지 않으니까 밑에 각주에다가 히브리 말로는 0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어떤 걸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킹제임 성경에 있는 대로 영, 그렇죠? 여기는 지금 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숨. 그래서 숨이나 영이나가 다 똑같은 루하우,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의 그런 영은 소멸이 된다. 이 숨은 소멸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만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게 개혁성경이고 영을 괴롭게 한다가 킹제임성경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해뒀다 그러고 여기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고 여긴 지금 짐승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짐승의 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면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로다가 하려고 하다가 사진을 아예 찍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확실할 것 같아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때와 시기 모든 것 그래서 이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시는 이 삶을 되돌려서 살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거 여기에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순응해야 그래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부조리한 일이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는 믿음이다. 우린 믿음으로 보고 보는 것을 걷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살아야잖아요. 우리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고, 그렇죠?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저 같으면 잠을 잘 자든 잘 못 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고 그냥 순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전도서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